로마서 64번 메시지 접붙여진 생명에 의한 변화와 본받음 첫 번째 최근의 메시지들 안에서 우리는 3일 하나님의 분배의 문제와 접붙여진 생명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접붙여진 생명의 기능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서신서에 대한 참된 이해를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베일들을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거듭거듭 읽었어도 자신이 겹겹이 쌓인 베일들에 의해 덮여 있음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서신서의 많은 독자들이 베일로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3일 하나님의 생명의 분배와 접붙여진 생명을 보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 로마서 8장 안에 있는 세 부분으로 된 사람조차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일이 벗겨져야 하며 그런 다음 마치 전에 우리가 읽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이 서신서를 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 접붙여진 생명은 변화와 그리스도를 본받음과 관계 있습니다. 12장 2절에서 바울은 변화에 대해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사탄의 조직인 세상은 여러 가지 세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세대마다 특정한 양식과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의 음모는 우리로 이 현세대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소극적인 면에서 본받음에 대한 사탄의 목표를 언급하지만 그는 여기에서 변화의 목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우리에게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목표는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29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분의 아들로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심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인 우리의 운명은 미리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어졌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우리의 운명이요 또한 우리의 목적지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압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접붙여진 생명. 만일 우리가 변화와 본받음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로마서가 특별한 종류의 생명, 접붙여진 생명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접붙여진 생명이란 일종의 연합된 생명으로서 그 생명은 두 생명이 함께 연합함으로 된 산출물입니다. 11장 24절에서 바울은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나무가 아닌 두 감람나무의 접붙임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안의 접붙임은 같은 과에 속한 두 나무 사이의 접붙임입니다. 하나는 계량종 감람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야생 감람나무라는 것이 그 차이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생명에 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서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5장 17절에 따라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6장 4절에서 바울은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함에 대해 말합니다. 8장에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생명의 영을 언급합니다. 그는 계속 나아가 우리 영이 생명이라는 것과 영에 둔 생각이 생명이라는 것과 예수를 죽은 자들 중에서 살리신 분의 영이 우리 죽을 몸 안으로 생명을 나눠주시기를 갈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구절들 안에서 말한 생명은 접붙여진 생명입니다. 유사한 생명들의 접붙임. 우리가 지적했듯이 접붙여진 생명은 연합된 생명입니다. 접붙여지는 생명들이 유사해야만 이 접붙임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신성한 생명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그리고 그분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사실로서 입증됩니다. 그분은 사람의 생명이 신성한 생명을 매우 많이 담도록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장갑을 예로 듭니다. 형태와 모양과 기능에 있어서 장갑은 손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모두 신성한 손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장갑들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인해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해야 했지. 우리를 그분을 담는 그릇으로 지으심을 인해 그분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 안으로 넣으실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우리를 이러한 방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신성한 생명은 유사하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두어지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결혼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던 그날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구원이나 거듭남의 문제일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생명은 접붙여진 생명, 곧 서로 다르긴 하지만 유사한 생명들의 연합입니다. 변화와 본받음은 그러한 접붙여진 생명에 의한 것입니다. 50년이 넘는 나의 그리스도인 체험을 통해서 나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는 생명이 접붙여진 생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안으로 오실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심.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그리고 그분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신 때부터 우리는 그분을 생명으로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한 영과 그분을 표현하기 위한 혼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준비되었지만 하나님은 아직 준비되지 않으셨었습니다. 그분은 아직 사람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셨었습니다. 그분은 인성을 입으셔야만 했었습니다. 즉 그분은 성육신 되셔야만 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선지자들 위에 임하실 수 있으셨으나 그들 속으로는 들어갈 수 없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 위에 임하시는가를 알 뿐 어떻게 그분이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시는지는 모릅니다. 매우 참된 의미에서 그들은 구약에 믿는 이들입니다. 신약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이 인류 안으로 들어오셨음을 계시합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한 처녀에게서 태어나심으로 좁은 문을 통해 인류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30년 동안 그분은 목수의 가정 안에서 사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몇 명의 젊은 어부들을 접촉하시면서 그분은 나를 따르라고 말하셨고 비록 겉으로 보기에 그분은 아무것도 갖지 않으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뒤따랐습니다. 그분은 그러한 끄는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둘레에는 자성을 띤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께로 끌렸습니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있었던 3년 반 동안 놀라운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들을 떠나려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 특히 베드로를 심히 괴롭혔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분이 떠나가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의 영이 그들 안에 오실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님은 다만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직 그들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분의 부활 후에 그분은 그들 안에 계실 수 있었고 그들도 그분 안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부활 안에서 그분이 그들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그분을 가시게 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그들 가운데 남아있게 하는 것을 아마 더 좋아한 것 같습니다.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나는 주 예수님이 땅 위에 계셨을 때 내가 살았었더라면 하고 바라곤 했습니다. 나는 그분을 보고 그분에게서 듣고 육신 안에 그분을 만질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심지어 나는 이것에 대해 주님께 불평하기도 했고 또 내가 육신적으로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분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 나를 살아있게 하지 않으셨는지를 그분께 묻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단지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주님이 육신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속에 그 영으로 계시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은 입으로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이 더 좋다고 외칠지 모르지만 아마 속으로 그분이 초기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할지 모릅니다. 만일 주 예수님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갑자기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보다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만 계셨다면 그분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과 함께 접붙여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바뀜이나 변화가 없이 동일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껴안을 수는 있겠지만 그분 안으로 접붙여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기를 더 좋아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접붙여진 생명을 산출하는 연합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성육신, 인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부활, 승천을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영이신 그분은 우리 위로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 주 예수여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분의 자격을 갖추신 생명이 우리의 예비된 생명 안으로 들어와 그 두 생명이 결합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생명은 그분의 생명 안으로 접붙여집니다. 두 복잡한 생명. 아마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접붙여진 생명, 즉 신성한 생명과 사람의 생명과의 연합이란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여러 해 동안 그리스도인이었을지 모릅니다. 신성한 생명과 사람의 생명 둘 다 복잡합니다. 신성한 생명은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어느 날 그분은 성육신 되시어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단위로 함께 섞일 수 있다니 어떠한 비밀입니까? 성육신에 이어서 그분은 인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부활, 승천을 통과하셨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지금 그 신성한 생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소극적인 모든 것들을 죽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낳고 발화시키고 변화시키고 본받게 하는 부활의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자격을 갖춘 생명이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은 바로 그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신성한 생명과 연합된 사람의 생명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피조된 생명은 타락하고 부패되고 어둡게 되고 세상적으로 되고 사탄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명은 악하고 소극적이고 마귀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년 동안 나는 왜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셨다고 말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사람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타락하고 부패되고 세상적이고 사탄에 속한 인류가 사탄의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이 조직의 일부였습니다. 이 조직이 악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세상 안에 하나님 자신을 생명으로 담을 수 있도록 그분이 그분의 형상대로 그리고 그분의 모양을 따라 창조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둘 다 복잡합니다. 신성한 생명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복잡하고 반면에 사람의 생명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복잡합니다. 그분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복잡해진 사람의 생명을 적극적인 의미에서 복잡해진 그분의 생명 안으로 접붙이시기를 갈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적극적으로 복잡해진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으며 소극적으로 복잡해진 우리 생명은 그 생명 안으로 접붙여졌습니다. 끝나고 부활되고 높이 올려짐.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가 지적했듯이 하나님이 명하신 원리에 따라 더 낮은 생명은 더 높은 생명을 굴복시킬 수 없으며 더 높은 생명이 더 낮은 생명의 소극적인 측면들을 삼켜버립니다. 신성한 생명은 마늘을 포함한 한 포의 약과 같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에 소극적인 요소들을 죽게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 죽이는 능력이 이 한 포의 약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은 우리 사람의 생명 안에 있는 모든 합당한 요소들, 곧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을 따라 창조한 요소들을 부활시키며 높이 올립니다. 하나님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존재의 이 모든 부분들은 타락을 통하여 부패되었습니다.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 생명 안으로 접붙여질 때 그 생명이 담고 있는 죽이는 능력이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있는 부패를 끝내버립니다. 그런 다음 그 생명은 원초의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한 요소들을 부활시킵니다. 신성한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을 무효화시키지 않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 생명은 우리의 피조된 생명을 부활시키고 높이 올립니다. 성경 교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는 반드시 혼을 거절해야 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을 거절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것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감정 안에서 매우 부드럽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나의 체험에 따르면 내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혼을 부인하면 할수록 내 생각은 더 예리해지고 내 감정은 더 활발해지며 내 의지는 더 강해졌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는 해파리 같았지만 지금 내 의지는 극히 강합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말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부활한 것도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과 장사지냄이 끝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 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지낸 바 되었으면 그것은 부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성한 생명 안으로 접붙여졌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함께 접붙여졌기 때문에 신성한 생명 안에 있는 죽이는 능력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며 그 안에 있는 부활 능력은 우리를 높이 올립니다. 1900여 년 전에 성취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신성한 생명을 통해 오늘날 실제화되고 체험됩니다. 부활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효능과 부활의 능력이 모두 마늘을 포함한 생명 주는 영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마녀를 포함한 생명 안으로 접붙여졌던 그때로부터 이 생명의 각종 성분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 왔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분께 말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분을 닮기 위해 자신을 그분께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리고 교통 안에서 그분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신성한 생명의 요소들은 더욱더 우리를 끝내고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 역사합니다. 이것은 우리 생각을 진지하게 만들고 우리 감정을 온화하게 하며 또한 우리 의지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에 부패된 요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매장되어지지만 적극적인 요소는 부활 안에서 높이 올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사는 이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니요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접붙여진 생명의 기능을 봅니다. 이 생명의 기능은 그리스도를 본받음을 낳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과 장사지냄과 부활을 체험함에 따라 우리는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습니다. 변화와 본받음은 접붙여진 생명의 내적 역사의 결과입니다.